황금 같은 토요일 아침 승희가 말했다.
우리 가족 뽀로로보로 극장 갔는데 같이 갈래?
단란한 가족 사이에 끼기 싫어 우아하게 산책이나 할래? 라고 멋있게 말은 했지만 솔로 천국 커플 지옥을 외치던 나 외로움에 장사 없다고 했던가 너무 외롭다. 근데 추워서 그런가 공원이 참 한산하네. 어? 저기 저쪽에 움직이는 저거 뭐지? 아!
산책하던 도중 갑자기 동물이 하나 튀어나오는데요. 어떤 동물일까요? 1번 토즈, 토끼. 2번 셔, 뱀. 3번 짱랑, 늑대. 4번 흐이싱싱, 침팬지.
안녕하세요. EBSFM 네오채널 DJ 박순
DJ 이승희입니다. 니하오.
오늘은 재미삼아 심리 테스트로 네오채널 문을 열어봤습니다.
희순씨 몇 번 골랐어요?
아무래도 비명을 지를 정도면요.
네.
네. 토끼는 아닌 것 같고 뱀, 늑대, 침팬지인데 전 현실적으로 한 뱀이 아닐까.
뱀이 나왔다. 희순 씨가 뱀띠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이건 희순 씨를 위해서 비롯해서 뭐 싱글인 취재 여러분들을 위한 심리 테스트였는데요. 바로 나의 인연을 만나는 장소를 알아보는 거였어요. 뭐 재미삼아 해보는 거라도 결과가 궁금하긴 하죠. 결과 말씀드릴게요. 1번 토즈, 토끼는요. 학교나 회사와 같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사랑을 발견하게 될 확률이 높다. 2번 셔, 뱀은요. 미팅이나 소개팅에서 만나게 된대요. 희순씨 미팅이나 네. 소개팅에서. 3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3번 늑대는요. 네, 바닷가나 놀이공원처럼 활동적인 장소에서.
활동적인 네. 장소에서. 이것도 괜찮네요. 그렇죠? 4번은요?
4번 침팬지는요. 가까운 친구 중에 운명의 연인이
나타나게 된다.
네.
만족하십니까? 2번?
뭐 미팅이나 소개팅 저한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네. 좋아요.
저에겐 그리고 또 사랑하는 여인이 있죠. 네, 취자가 있잖아요.
아, 또 네. 감동 코드네요. 예.
전국의 취자 여러분, 오늘도 한 시간 저 휘순이와 함께 해주실 거죠?
네, 흥미진진한 리얼 여행 이야기부터 핫한 최신 중국 소식까지 정말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니어 차이나 끝까지 귀 기울여 주세요.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니어 차이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박진호가 부릅니다. 심리 테스트. 따지에 따지에 따끈따끈한 중국 소식
응답하라 차이나.
네, 날씨가 이렇게 으스스 추울 땐 따끈따끈한 중국 소식 들어야죠.
네, 일주일 만에 듣는 중국 소식입니다. 네, 먼저 상하이부터 연결해보죠. 알파고 통신원 우리 최진영 씨.
알파고가 들려주는 중국 소식, 중국 상하이 알파고 최진영입니다.
네, 최진영 씨 오늘 준비한 소식 전해주세요.
두 분 도시락을 몰래 먹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몰래.
많죠?
몰래 먹고, 매점 가서 먹고, 네. 그런 기억은 다 우리 한 번쯤 있지 않을까요?
저는 친구 그 등판 뒤에서 먹으면은 앞에서 교단 위에 있는 선생님께서 절 못 보실 줄 알았어요.
네.
다 보이더라고요.
다 보이는데 봐주는 거예요.
네. 네. 오늘 도시락 몰래 까먹은 이야기를 하실 계획인가요?
학교 다닐 때 왜 그리 먹어도 배고팠는지 점심시간 전에 도시락을 먹고 점심때는 매점에서 빵과 우유 라면을 먹던 그 시절이 생각나는데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이렇게 몰래 도시락을 먹다가 제대로 혼난 여성이 있어요. 이 여성의 직업 때문에 더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 여성의 직업은 무엇이었을까요?
모델!
중국에서 이렇게 몰래 도시락을 먹다 제대로 혼난 여성은요. 도시락을 배달하는 직원. 아닌가요?
배달직 괜찮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누군가요?
이 여성의 직업은요. 중국에서도 여성들이 선호하는 직업 1위 바로 승무원이었습니다. 한 여성이 도시락을 일렬로 넣어놓고 도시락에 한 입씩만 떠먹는 동영상이 인터넷과 SNS에 올라와 일파만파 퍼지며 무리를 빚었는데요. 몰래 고객의 도시락을 먹은 이 여성이 승무원이라 더욱더 이슈가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학교 도시락도 아니고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근무 시간에 재미삼아 남은 기내식을 시식하는 장면을 올렸다고 했는데요.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은 저 많은 식사와 한 입씩 먹은 장면은 고객에게 나가는 식사가 아니냐고 신뢰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해당 항공사는 누가 봐도 자신의 항공사 승무원복을 입었기 때문에 변명할 여지 없이 바로 인정하고 사과했고요. 이 승무원은 회사 규정을 어겨 정직 조사 처분을 하였다고 전했습니다. 제일 맛있는 커피는 남이 사주는 커피, 제일 맛나는 밥은 뺏어먹는 밥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제일 맛있는 밥은 뺏어먹는 밥이 아닌데. 남이 사주는 밥. 네.
남이 사주는 밥?
네.
공짜로 그게, 먹는 밥?
그게 더 맛있더라고요.
네. 네.
알파고 통신은 오늘 소식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뵐게요.
네. 희순 씨, 우리 한강다리에서 만나요. 짜이치에.
갑자기요? 이 추운 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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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엔 홍콩 연결해봐야죠.
네.
홍콩 통신은 홍차 김윤선 씨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홍콩 홍차 김윤선입니다.
네, 이번 네. 주 중국에서는 어떤 뉴스가 관심을 모았나요?
이번 주는 우리나라 사람에게도 관심이 큰 분야인데요. 중국이 며칠 전 새로 정리해서 발표한 중국의 최저임금에 대한 소식과 홍콩의 교육열에 대한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최저임금 좀 중요한데요. 그 한국도 내년부터 새롭게 인상된 그 최저임금을 적용하는데요. 희순 씨, 그 금액 알고 있어요?
물론 알고 있죠. 올해 시급이 그 6,470원에서 내년부터는요. 7,530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이렇게 대본에 써 있어요.
네, 네 저도 보았습니다.
아주 잘하셨어요. 네. 네, 저도 한국의 최저임금을 계산해 보니까 한 달에 209시간 근무한 것으로 해서 월급으로 환산해 보니 2017년도는 136만 원 정도 나오고요. 내년은 158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렇다면 중국은 최저임금 월급이 두 분은 어느 정도인지 예상하시나요?
일단은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자체가
많이 낮을 것 같아요.
네, 낮을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네.
20
어느 정도일까요?
50만 원?
뭐 한 뭐 7, 80만 원 정도? 한 반 정도?
네. 생각보다 많이 가셨는데요.
네.
먼저 중국은 워낙 크다 보니까 행정구역별로 최저임금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에 따르면 베이징, 상하이, 텐진, 신천 지역의 최저임금이 모두 2천 위안을 넘어서 한국 돈으로는 33만 원 정도로 높은 지역에 해당하고요. 두 분 말씀보다는 많이 낮죠.
너무 낮아요.
또 가장 낮 그렇죠. 또 가장 낮은 지역은 칭하이로 최저임금 월급이 1,500 위안, 한국 돈으로는 25만 원 정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와, 어떻게 살죠?
어떻게 살죠? 어떻게 살 줄 아는데 저도 예전에 생각해 보면은 아르바이트해서 30만 원 받아갖고 살았던 뭐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그걸로 아마 맞아요. 혼자 용돈 네. 썼을걸요.
네,
여기는
맞아요.
월급이에요. 그쵸,
그렇죠? 월급이니까. 네.
네. 네, 그렇죠. 근데 이것도 실은 오른 가격이라고 이번에 나온 뉴스예요.
네. 할 말을 잃었습니다. 네.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요.
네.
중국에서 최저임금 월급이 그래도 가장 높은 도시는 바로 알파고 통신원이 살고 있는 곳 상하이로 월급이 2,300 위안, 한국 돈으로는 38만 원 정도로 가장 높은 도시고요. 시급으로 계산해 봤을 때 가장 높은 도시는 베이징인데요. 시간당 22 위안, 한국 돈으로 약 3,700원 정도로 그래도 이 금액이 계속 상승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과는 노동 계산법이 다르다 보니까 중국의 시급이 많이 오르고는 있지만 월급으로 계산해 보면 여전히 한국과는 많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그 최저임금 소식 잘 들었고요. 이번에는 그 중국의 교육열에 대한 소식도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홍콩의 교육열 굉장히 높죠?
네. 네, 홍콩도 뭐 한국 못지않게 그 굉장히 교육열이 높은데요. 이곳에서도 그 교육열이 높은 만큼 사교육 시장이 과열되어 있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한국처럼 스타 강사의 몸값이나 인기가 굉장히 높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홍콩도 한국처럼 경쟁이 심한 곳이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좀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네, 그 홍콩도 한국처럼 가장 인기 있는 학원 강사가 바로 대입 준비를 도와주는 전문 강사인데요. 최근 뉴스에 따르면 홍콩 최고 스타 강사의 월급은 홍콩 돈 450만 달러, 한국 돈으로 6억 3천만 원 정도이고요. 연봉은 약 4천만 달러로 한국 돈으로 56억 원 정도로 엄청난 수익을 올립니다. 중국의 이 최저임금과 굉장히 대비가 되죠. 스타 강사에게는 그 홍콩 스타 강사에게는 과외 천왕이나 과외 천우와 같은 별칭이 붙는다고 하네요.
어, 네.
한 달 월급이 6억이면은 승혜 빨리 가세요. 홍콩으로 여기 있지 말고.
홍콩 가서 한국어를 오세요. 가르칠까요?
네.
네, 아. 빨리 오세요. 아마 더 스타 강사가 되실 거예요. 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까요? 혹시 저요? 네.
야. 아, 두 분이 오세요.
네. 굉장히 교육열이 네, 높은가 봐요. 홍콩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홍콩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위해 사교육을 점점 더 많이 하는 추세인데요. 홍콩에서 사교육을 받는 학생 비중이 현재는 75%나 달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한국이나 홍콩이나 아이들이 쉴 시간이 없이 굉장히 힘들게 살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돼요.
네, 홍차통신원 이번 주도 너무 많이 수고하셨어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네, 또 다음 주에 만나요. 짜잔.
네, 짜잔.
자, 중국과 홍콩 소식 잘 들어봤고요. 네, 스튜디오 밖에는 또 우리의 여행 요정 판타전이 기다리고 있는데 얼른 만나보도록 하죠.
네, 노래 한 곡 듣고 여행 작가 전명윤 씨와 함께 할게요. 왕페이가 부릅니다. 멍중렌, 몽중인 들어볼게요.
우리가 몰랐던 차이나는 세상이 열린다.
전명윤의 신서유기.
신시여우지.
뻔한 중국 여행에 식상하셨다면요, 지금부터 귀를 기울여 주시면 됩니다. 리아오 차이나에 이분이 있거든요. 여행 작가 전명윤 씨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굉장히 그 시원한 피서산장에 다녀왔잖아요.
네,
시원한 피서산장.
추운데 피서를.
괜찮았어요. 그런 것도. 네. 그렇죠? 그러면은 오늘은 어디로 떠날지 휘산도밍고스 한번 불러볼게요. 휘산도밍고스.
나는 도밍고스 가문의 유일한 후계자 휘슨도밍고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라고 하셨지. 그래, 여행을 즐기러 떠나볼까? 근데 어디로 가야 하나?
공자 가라사대, 더부과 비요린. 인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고 반드시 이웃이 있다고 했슈. 지가 도와드릴랑께 걱정 부드러매슈.
공자 말씀으로 얘기가 통하다니, 제 이상형이십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任何事物都有它美丽, 而又不为人知的一面. 모든 것은 제각기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으나 모든 이가 그것을 볼 수는 없다고 하셨는데, 드디어 저의 매력을 알아주는 이를 만났네요.
어디에서 오셨어요?
취부.
취두부요? 그거 먹는 거 아닌가요? 그러지 말고 어디 사시는지 알려주세요. 눈이 보석처럼 반짝이는 거 보니까 혹시 별에서 온 그대?
취두부가 아니라 취후, 취후. 지는 공자의 고향 취후, 취후에서 왔슈.
거기 어떻게 가면 돼요?
제 고향 어떻게 가는지는 왜 물어보시오?
장인어른께 인사드려야죠. 자, 갑시다. 취후. 치후, 치후. 진짜 뭔가 좀 치두부를 많이 팔 것 같은 그런 동네 같은 느낌인데요.
네네. 그 유명한 이제 공자의 탄생지죠.
중국 지도로 봤을 때는 이게 위치가 어디 쪽이에요?
그 박희순 씨가 되게 칭따오 좋아하시잖아요.
칭따오 좋아하죠. 네,
칭따오 근처예요.
아, 근처예요.
칭따오에서 고속전철을 타면은 3시간 반.
근처는 아닌데.
아니, 과거에는 12시간 갔어요.
계속 근처래. 3시간 반이면 여기서 부산인데.
아니, 그 중국 기준은 옆 동네예요. 바로.
아, 그래요? 네. 나는 그 굉장히 멀게 느껴지거든요. 3시간 반은. 왜냐면 네. 비행기를 타면 서울에서 제주까지 1시간 가니까.
그냥 네. 중국에서 3시간 반이면요. 네. 눈을 감았다 뜨면 3시간 반이 흘러요.
아, 그래요?
예.
네.
아, 난 기차에서 잠을 못 자겠던데. 네.
멀다 하면 뭐 적어도 서른 시간은 돼야 그래도 그렇죠. 좀 멀다.
한 번 또 멀리 보내봐야 돼요.
그러니까요.
네, 이런 얘기 안 나지.
네. 진짜 중국에서 살다 보니까 3시간은 가깝더라고요, 진짜.
중국 친구들이랑 하면 그러잖아요. 그렇죠. 너 집 어디야? 그러면 항주 근처야? 그러는데, 네 집 한번 가볼래? 이러면 막 3시간 가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야, 근처라며? 막 이러면서.
진짜 맞아요. 그러면은 일단 이 공자의 고향, 그 현재 그 취후 있죠. 네네. 취후는 어떤 대접을 받고 있나요?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80년대 개혁개방 이후로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적 요소가 추가되고 있어요.
네.
아, 일단 이 얘기를 먼저 하겠네요. 그러니까 예. 공자라는 사람은
네네.
이제 사실 공자의 일생 자체는 되게 불우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취준생으로 살다가 돌아가신
맞아.
분이잖아요. 에이. 한 번도 인생이 풀린 적이 없잖아요.
제대로 안 풀렸죠.
예, 그러니까 취준생.
공자가 그러면 뭐 이렇게 뭐 직장을 다니면서 뭐 이렇게 돈을 벌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자의 목적은 뭐였냐면은 그러니까 세상이 되게 혼란스러운 춘추시대였는데
네.
세상이 왜 혼란스럽냐? 우리가 과거의 예법을 무시해서 그렇다. 그래서 왕을 만나서 이걸 설득해서 과거의 예법을 되살리는 그러니까 제가 수상이 돼서 이제 좀 올바른 정치를 하겠다는 게 꿈이었는데 당신은 뭐 중국이 되게 여러 나라로 갈려 싸움할 때니까 군사력을 키우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상적 얘기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자의 그런 이야기들은 어떤 왕한테도
너무
환영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진짜 이렇게 취준생으로 살아요. 제자는 많았지만 그리고 이제 공자가 죽고 나 산참 있다가 이제 한나라 이후부터 유교가 중국의 지배 이념이 되거든요.
네.
청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네.
그러니까 2000년 이상이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청나라 시절에 아편 전쟁 이후로 중국이 막 서양한테 전쟁에서 맨날 지고 심지어 일본한테도 지잖아요. 그때 중국 사람들한테는 회의가 드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가 중화라고 생각했는데 우린 왜 이렇게 거덜났지?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새로운 문물이 받아들여지면서 아, 공자 때문이야.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루신도 잠깐 했었잖아요. 루신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쓴 소설인 광인일기에서 유교적인 관습을 식인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사람을 잡아먹는 거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유교는 되게 효를 중시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인간 간의 관계에서 자연스러운 윤리일 뿐인데 유교 시대가 되면은 조선만 하더라도 혹은 중국도 효를 행하지 못하면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윤리일 뿐인데 이것이 사람을 억압하는 지배 도구로 쓰이고 있고 이것이 결국 우리를 죽였다. 그래서 식인이다라고 극단적으로 표현을 해요.
네.
그리고 사회주의 중국이 들어서면서 공자는 거의 이제 찬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봉건적인 잔재 상징이 되는 거예요. 문화혁명 당시 비공비리 운동이나 이런 걸 하면서 공자 무덤은 파헤쳐지고 공자 사당은 톱으로 쓸리고 비석들이 그 난리가 나요. 그러다가 중국이 개혁 개방을 하면서 사회주의가 좀 물러서고 자본주의 개방을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중국은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내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경제적 체제로서 자본주의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 마르크스 레닌 대체제로서 누군가를 찾아야 되는데 거기서 다시 공자가 재발굴이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취후 같은 경우 저는 한 20년 전에 처음 가봤는데 그때는 가면은 중국인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외국인들 타이완 사람들, 일본 사람들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정반대로 또 어마어마한 중국인들이 가고 있고 중국도 뭐 공자 학원 같은 거.
많이 훼손되지 않았어요? 한 번?
문화혁명 때는 거의 뭐 거기 있는 비석이 다 톱으로 쓸렸어요.
그러니까, 예.
현판 떨어지고 난리가 났었죠.
네네.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이런 적도 있었죠. 그러니까 그 공자 무덤 같은 경우는 이제 공자 기일날 제사를 지내잖아요. 공묘제례학이라고 하는 이제 예법이 있고
그러니까요.
음악이 있는데 예. 문화혁명을 거치면서 이걸 할 줄 아는 사람이 중국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국의 성균관이 가르쳐줘요 다시.
그러니까 이미 왜냐하면 끊겼기 때문에 대가
맥이 완전히 끊어진 거죠. 할 줄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가르쳐줬다.
그렇죠.
감사해야겠네요.
웃긴 얘기죠 되게. 어떻게 보면은.
네.
그러니까 지금은 다시 성형화가 되고 있어요.
네네.
네. 중국인들도 많이 가고 있고 지금은 뭐 공자 평화상 이런 것도 있는 거 아시죠?
그렇죠.
네, 뭐 네. 노벨상을 대항한다고.
잘 보존되어 있나요? 지프에 공자 유적지 같은 것들이.
그럼 한번 복원이 됐겠네요. 네.
다시 재복원을 했죠.
근데 네.
이것도 좀 우여곡절이 되게 많았던 게 그 이제 지프에 있는 유적지들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에요. 근데 이건 이승현 선생님도 좀 유네스코 유산들 많이 가보셔서 알겠지만
네.
이게 유네스코에선 보존을 하라고 이게 타이틀을 준 건데
네.
오히려 훼손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취프도
예.
마찬가지인 게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에는 중국 같은 경우 문화재를 보존하는 가이드라인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사실 수많은 문화유산들이 중국에서 어떻게 쓰이냐면 지방정부의 부수입으로 쓰여요. 입장료 수입이나
그쵸,
이런 걸로
예.
이제 재정으로 쓰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치푸의 대성전 같은 경우도 공장 사당 같은 경우도 마카오에서 놀이동산 관리하는 업체에서 이걸 관리를 했어요.
아이고,
그러면서
아이고.
이제 어마어마한 사건이 하나 발생하죠. 2000년 12월에 이 대성전을 물청소를 해요. 근데 이 건물이 목조 건물이고
물청소를
1018년에 만든 건물이거든요.
그런 지식이 없었나 혹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1018년에 만든 건물에다가 이제 물청소를 해버리니까 벽화 다 지워지고
네.
단청에 이제 기단이나 있는데 이렇게 단청 색칠해놓은 거 있잖아요.
네.
알료 다 부풀어 오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어머 어머 세상에.
그러니까 이게 유네스코 역사상 최악의 사건이라고도 해요.
네.
심지어. 그래가지고 뭐 나중에 또 다시 뭐 책임 다 처벌하네 어쩌네 하는데 소용없는 거죠.
네.
천년 된 건물이 그렇게 돼버린 거니까.
한 사람 처벌해서 뭐 하겠어요 그거를.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은 이제 화학 페인트로 되게 예쁘게 단청을 칠해놨는데 그 되게 또 오래된 알료가 주는 수수한 맛
그럼요.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그런 건 하나도 없죠.
아.
그때는 저 그때 그쯤에 가봤는데 뭐 공자 쿠키 뭐 이런 걸 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어이가 없었죠.
네 그렇습니다.
깝깝해요.
그러니까, 네 어찌됐든 뭐 대접은 못 받고 있네요. 그러면 결국은
지금은 정치적으로 대접 받고 있죠. 네.
관리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으나
네네. 네. 근데 그게 이제 그냥 단지 지방 정부의 부수입 정도인
네.
게 좀 보이는 게 있어서 좀 마음이 아프죠 많이.
근데 치프에 가면은 공자에 대한 유적지 말고도 좀 볼만한 건 딴 거 없을까요? 여기
거의 100% 공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공자만 보고 나오면 네. 되는 거요. 그럼 단이 이건 1박 2일이 아니라 그냥 하루 갔다가 바로 그날 늦은 기차 타고 올라와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또 고풍스러운 마을에서 하룻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뭐 전주 한옥마을 같은 느낌은 있거든요.
네.
오래된 고성에 둘러싸여 있고 오래된 가옥들이 있다 보니까
네.
그런 식으로 숙박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취프는 이제 볼거리는 크게 딱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
네네.
공자의 사당인 공묘 그리고 공자의 후손들이 대대로 거주했던 공부라고 하는 463칸의 방으로 이루어진 저택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자 가문의 가족 묘인 공림. 그러니까 공공공으로 끝나죠.
공묘, 공부, 공림.
네, 그리고 이제 공자지만 공자의 유적지지만 입장료가 공짜는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일일 투어를 할 수가 있고, 근데 걸어 다니나요 이렇게 볼 때?
여기는 이제 동네가 크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이제 작다 보니까 걷긴 또 성가셔요. 그러니까 이제 버스가 다니긴 좀 애매한 사이즈여가지고 되게 중국에서는 드물게. 그 인력거가 있어요.
오,
자전거 인력거가. 예. 그래서 그거를 타고 다니는 게 가장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베이징에서 후퉁 다닐 때 예, 인력거 타잖아요.
북경 그 골목 투어처럼 인력거 예, 투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딱 내리면은 아저씨들이 흥정을 붙어요. 그러면 이제 어차피 볼 게 세 개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그 보는 공간마다 좀 넓어가지고 대기 시간이 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기 시간까지 계산해서 한 5시간 정도로 해서 맞추면은 한 100위안 정도로 흥정하시면 되고요. 네. 개별 개별 코스로 따로 잡아서 다니실 거면은 각 코스별로 한 20위안 정도 주면 충분해요.
100위안이면은 한 18,000원, 17,000원, 18,000원.
한국에도 공자의 덕이 쌓인 곳이 있는데 아시죠?
어디요?
공덕.
아 그렇군요.
그만할게요.
네.
공자의 덕이 쌓인 곳이라고 합니다. 공덕.
네. 그다음에 동네 자체는 이제 그 공씨 사람들이 많이 사는 데여서
네네네.
나는 그런 자부심이 있어요. 사람들이 내가 공자의 후손이야 이런 자부심이 좀 있어가지고. 에이. 중국 치고는 그게 험하진 않아요.
네,
그건 되게 장점이기도 해요.
그래요? 네. 중국 다른 지역 치고는 험하지 않다.
네네네.
아, 그러니까, 그럼 여기서.
그러니까 저희 중국이 이렇게 험하진 않은데
네.
한국 사람이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고 중국분이 친절하게 말하지 않고
네.
이런 약간 그런 스타일이다
네네네.
보니까 겁을 먹는데 이제 그 치프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도 좀 점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네, 여기서 숙박을 할 수도 있나요 혹시?
네. 가능하죠.
그러니까
권리빈사라는 숙소가 제일 유명한데 이런 공부 바로 앞에 옛날 이제 그 춘추시대 때 건축물로 지은 호텔이에요.
네.
근데 의외로 별로 안 비싸요.
얼마인데요? 한 3만 원?
제일 좋은 방도 100불 이하예요. 그러니까 7, 800위안 이하여서
네.
제일 좋은 방도 그 정도고 일반 방은 한 300위안, 400위안 정도거든요.
네.
호텔인데? 호텔?
네, 호텔인데.
호텔인데.
그 목조로 된 약간 좀 전통 양식으로 지은 숙소에서 그러니까 한옥 호텔이죠. 우리나라 치면은. 머물면서 공자 가문의 요리를 맛볼 수 있는.
오, 괜찮네요.
네네.
인터넷 예약도 가능하고요.
네, 가능하죠.
네, 알아보고 가서 이제 예약을.
예전에는 한국 사람이 많이 갈 때는 한국 부가 따로 있었는데 이 호텔에 지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번 뭐 일일 숙박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저는 숙박 괜찮다고 봐요.
네, 네. 그냥
되게 편해요, 있으면.
네, 하고 이제 천천히 한번 둘러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여기서 잠깐 노래 한 곡 듣고 쉬어갈게요. 제주 소년이 부릅니다. 우리가 여행을 떠나는 이유.
여러분 지금 EBS FM 디아우 차이나 여행 작가 우리 전명윤 씨와 공자의 고향 중국 치푸 여행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사실 공자 하면은 어려운 학문 말고 공부가주가 떠오릅니다. 네, 이게 공자 가문의 술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 일단은 뭐 중국집에서 좀 많이 드시죠. 네네. 한국에서 되게 흔한 술이죠. 공부가주와 연태고랑주가.
네네.
중국집 양대술이죠.
어떤 게 더 좀 약간 가격이 나가나요?
저는 연태고랑주가 더 맛있다고 생각하는데.
아, 그래요? 가격 면에서는 그것도 연태고랑주 더 비싸죠.
한국의 중국집에서는 비슷하게 봤는데 네. 중국에서는 공부가주 되게 싼 술이에요.
네. 싼 술이에요.
그리고 일단
소주
이제
같은 어떤 일반적인 술인가요? 그러면은?
전국적인 지명도는 없는데 네. 이게 파는 슈퍼 가면은 그렇게 비싸진 않고 제가 이건 환상을 좀 깨드려야 되는 게 네. 이게 이제 공부가주라는 게 이제 일종의 공자 가문의 가반주죠. 그러니까 그 집안에서 빚어서 제사 때 쓰는 술을 가반주라고 하잖아요. 가반주로 알려져 있어요. 그 실제로 이제 기록에 있는 술이긴 해요. 그러니까 청나라 때 권륭 왕제가 공자 가문에서 제사 지낼 때 쓰는 이 가반주를 마시고 아주 마음에 들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술이 있긴 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지금 시중에 파는 공부가주가 그런 거 공자 가문의 술이냐? 이거는 약간 좀 어려운 문제.
의문이다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국공내전이 끝나고 네. 타이완하고 뭐 중국 분들이 들으면 화내겠지만은 현재 타이완하고 중화인민공화국으로 나뉘잖아요.
네.
그리고 공자 가문의 이제 뭐 동양이니까 맏아들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공자의 직계 후손들이 모두 타이완으로 건너가요. 타이완에 있어요 지금 공자 가문의 직계 후손들은. 그리고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제 대륙에서 벌어진 일들이 자기 할아버지 문헌 파헤치고 비서 칼로 쓸고 기분 되게 나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있고 또 자기들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공자의 후손 직계 후손들은 다 타이완에 있는데 대륙에서 공부가주라는 술을 파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걸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륙에서 간 사람들이 공부가주를 들고 가서 그 직계 후손들한테 아, 이 술이 좀 있다고 이게 그 님 집안에서 나온 술 맞음? 이랬더니 연성공이라고 하는 이제 공주와 직계 후손이 맛보더니 우리 집에는 이따위 술 안 맞는다고 해서 집어 던졌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진위 여부가 판가름이 난 거죠.
아, 네.
그래서 지금 뒤져 보면은 우리가 먹는 공부가주는 1986년에 네. 이제 취프 공부가주 양조 유한 공사에서 만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제 상업적인 상품인 거지 실제로 공자 가문에서 먹던 술이다라고 하는 데는 좀 무리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한 1000년 이상 된 가반주면은 그 가격에 팔 리가 없죠.
그렇죠. 확실히 저렴하긴 해요. 예.
너무 싸지 않아요?
정말 싸요. 예.
우리나라에서 먹는 공부가주나 연태고량주 같은 것도 중국에서 수입해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건가요?
아니 중국에서 수입해오는 거죠.
수입해오는 거예요?
예, 예.
네. 만들 수는 없네 우리나라에서 그런 거? 흉내내서?
일단 뭐 그 이름을 못 쓰겠죠. 라이센스를 받아야 되는데 라이센스를 주지 않은 것 같고.
아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공부가주가 이제 우리 성인 남성들, 그러니까 조금 연세 있는 분들한테 입맛에 맞나 봐요. 그래서 저렴한데 이게 몇 병 사오면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너무 맛있어요.
그러니까
좀 그게 지금 독하잖아요. 네. 술 자체가 독하니까 많이 안 마셔도 온몸이 좀 뜨뜻해지는 느낌 있죠.
네.
술을 많이 안 마셔도.
근데 연태가 더 맛있지 않아요?
연태가요?
연태고량주가 목넘김도 부드럽고
연태꾼양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예, 연태 아가씨
차이를 크게 못 느끼겠어.
아 그래요? 저는 공부가주는 목넘김이 좀 별로여가지고
네.
처음에 이 공부가주를 왜 파헤치려고 생각했냐면은 유명한 술인데 너무 목넘김이 안 좋은 거예요.
그게 좀 센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공부가주 좋아하세요. 그러면 좀 다 다른가 봐요 입맛이.
교육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진짜.
그래서 중국은 술을 빼놓으면 좀 그게 방송이 좀 힘들어요 항상.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근데 이 공부가주 이런 술에 뭐 좀 안주 삼아서 먹을 만한 먹거리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공자 가문은 이제 송나라 때 이후로 공자의 후손들은 제후급 대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취푸 지역에 몰려 살면서
네.
여기서 나는 모든 수입도 자기가 다 가지고
네.
그러니까 작은 왕처럼 한 천년을 살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리가 엄청나게 발달을 했겠죠. 그래서 그 요리를 공부채라고 그래요.
네.
공부채.
공부하면서 먹는 요리가 아니라 공자 가문의 요리다라는 뜻인데 이거는 이제 좀 공부가주와 달리 진짜에 가까운 게
네네.
일단은 이것도 또 중국이 그 문화혁명은 늘 얘기해야 되는데
네네.
문화혁명 때 그냥 중국이 가져온 모든 문화적 기반이 다 사라졌어요. 요리까지도. 근데 문제는 공부채 같은 경우는 기록의 레시피들이 남아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현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거의 다 재현을 했죠. 그래가지고 원래 전통적으로도 이제 그 공부채가 산둥 요리가 되게 유명하거든요. 중국 북방 요리 중에서는.
네.
산둥 요리의 가장 큰 베이스가 공부채고요. 산둥 요리가 우리가 아는 북경 요리의 가장 큰 베이스예요. 그러니까 중국 황실 요리하고 공부채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공부채 같은 경우가 약 230가지 요리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 이제 좀 주요한 요리들은 취프에 가면은 재연을 해서 먹을 수도 있고 네. 연회 방식으로 이제 코스 요리를 또 먹을 수 있고 아까 말한 숙소인 권리빈사 같은 데서는 이제 코스화 시켜서 판매하거든요. 근데 경험해 볼만해요 이거는.
그것도 이제 아무래도 뭐 A 단계, B 단계 이렇게 있겠죠.
가격대가 있죠.
아 있겠죠. 네. 아 네.
그 일단 입에 맞는 게 이게 산동 요리 베이스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 이제 화교 중식 셰프님들이 대부분 산동 분들이세요. 네.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중국 요리는 기본적으로 산동 요리예요. 아. 근데 이제 일본이나 네. 이제 다른 지역에 있는 화교 요리는 네. 푸진이나 광저우 요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그 화교 요리가 조금 달라요. 네. 지리적 요인 때문에 우리는 산동 사람들이 되게 많고 다른 지역은 대부분 중국 남방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찌됐건 한국인이 먹는 중식에 우리가 먹는 뭐 짜장짬뽕을 다 만드신 분들이니까 네. 기본적인 베이스들이 좀 비슷하고
잘 맞다.
일단 파를 되게 많이 쓰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요리에 느끼는 그 오해 있잖아요. 느끼하다. 이런 오해는 없죠.
네. 맛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이쯤 되면 뭐 먹을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배고플 때.
이건 작가님의 음모 아닐까요?
아니, 근데 이 치푸가 산동성 근처라고 했잖아요. 네. 네. 또 그 근처가 또 칭따오예요. 그러면 네. 이쪽에서는 좀 뭔가 좀 칭따오는 맥주를 많이 먹잖아요. 예, 예. 뭐 이런 문화는 흡수되지 않았나요, 치푸에?
근데 그 맥주는 서양 문화 전역에서 거의 많이 먹. 아 서양 문화랑은 상관이 없죠.
서양.
그러니까 칭따오 같은 경우는 독일 조계지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독일의 영향을 받아서 발달을 했는데 네. 사실 칭따오에서 가장 가까운 대도시는 산동성의 성도인 진안이에요. 네. 근데 진안만 하더라도 독일 조계와는 전혀 상관없이 발달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치푸는 더 안쪽이다 보니까 그건 상관이 별로 없죠.
영향이 별로 없었다.
네네.
네. 이 두 도시 좀 가깝잖아요. 가깝지 않아요? 네.
이제는 뭐 고속철 때문에 가까워졌죠.
네. 네.
옛날에는 힘들었어요. 진짜로 네. 다니기.
고속철로 3시간 30분.
3시간 한 반.
네. 어, 그러니까요.
네. 눈을 딱 감았다 뜨면은 어, 치푸다 이러고 도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거죠. 가까워도 이제 다니기가 얼마나 쉽냐, 어렵냐의 차이였는데 이제는 고속철이 있어서 좀 다 쉬워졌다.
그러니까 뭐 이제 칭따오를 나중에 할 텐데 네. 지금 약간 미리 말하자면은 칭따오의 베이스 캠프를 두고 하루는 고속철을 타고 태산을 갔다 와요.
태산.
네, 타이산도 근처거든요. 네. 그건 1시간 반이면 가요.
태산이 높다대 태산이잖아요.
그 태산.
네. 그렇지. 네.
그리고 이 태산에서 취프가 1시간 반 거리예요.
네.
그러니까 하루는 똑딱 태산 갔다 오고 하루는 똑딱 취프 갔다 오면은 그리고 칭따오에서 한 이틀 있으면은 4박 5일이 가능해지는 거죠.
괜찮겠네요. 네. 보통 이제
그래서 맥주 먹고 공부가 좀 먹고.
네. 네. 보통 이제 칭따오 여행하는 분들은 칭따오만 있거든요. 잘 모르니까.
칭다오는 정말 가까워서 뜨는 거지.
네.
3박 이상 하면 할 거 되게 없어요 거기는.
할 게 없죠.
네.
근데 여름에 또 맥주 축제 같은 거 하면은 많이 가거든요 칭다오를요.
그렇죠 요새 많이 가죠.
네.
그러니까 이제 칭다오만 머물지 말고 이제 취프나 아니면 타이산까지 연결해가지고서 오, 얼마나 좋아요. 칭다오에서 해산물이랑 이제 뭐 마라롱샤 먹고 또 취프 가서 공구채 먹고
간 김에.
네, 간 김에 이렇게 네. 계속 왔다 갔다 한 3박만 잡아도 두 도시 볼 수 있거든요.
아, 나 공구채 너무 기대돼 지금.
되게 담백해요.
네.
담백하고 네. 그다음에 또 취프에서 30분만 가면은 맹자의 고향인 추현으로 갈 수 있어요.
가깝네요. 공자 고향이랑
동네 양반들이에요. 시대가 달라서 그렇지.
추현이요?
네, 추현.
추현.
예.
여기 땅값이 많이 올랐겠는데.
네? 이제 자오센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가면 이제 우리 그 얘기 알잖아요. 맹자 어머니가 이렇게 아들이 이상한 데 가서 노니까 네, 이사 가고 네. 이사 가고.
맞아요.
거기가 있어요.
맹모 삼천지.
네, 결국 맹모골이라고.
결국 맹자가 이사한 데가 파락군인가요? 어딘가요?
그렇죠. 뭐 그렇겠죠.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공부 같은 경우는 되게 커요, 진짜로. 공자사당은.
네.
그러니까 거의 황제 그 자금성에만 이제 태화전만 3단 기단을 만들어서 궁전을 쌓을 수 있거든요. 이게 황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경복궁의 근정전은 2단이에요. 황제만 3단인데 그 공묘 같은 경우는 공자사당은 기본적으로 3단에 깔아놔요. 그러니까 황제하고 똑같은 대접을 받는데 너무 화려해서 약간 거부감이 들 수 있거든요. 근데 맹자도 이제 사당이 있어요. 이제 맹부가 있고 맹묘가 있는데 맹자 사당은 가면 되게 소박해요.
소박하게.
그리고 오히려 덜 꾸며서 더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덜 화려해서 오래된 것 같은 느낌도 받을 수 있고 또 맹자라는 사람 자체가 우리는 공자 맹자 이렇게 한꺼번에 외우지만은
네.
그 조선 시대 때나 중국 왕조 시대 때 맹자의 저서인 맹자는 금서였어요. 왜냐하면 맹자는 공자와 달리 역성 혁명이라는 걸 주장하거든요.
네.
왕이 거지 같으면은 백성이 들고 있나서 왕을 바꿔야 된다고 주장을 해요. 근데 이게 지금의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이게 힘든 일인데 왕조 시대 때 이걸 주장했다는 건 엄청나게
그렇죠.
삼족이 멸문지화를 그렇죠. 당할 수 있는 에, 상황이잖아요.
에. 그게 그 유명한 성선설인가요?
그거는 역성혁명설이라고 한다고 하네.
제가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네,
좀 금기시가 돼가지고서 네. 오히려 소박하게 보존이 됐어요. 저는 네. 개인적으로는 공자의 공묘보다는 맹묘가 더 느낌이 되게 좋았거든요.
경건해질 것 같아요. 가면은 네.
30분이면 그대로. 가요. 그리고 제가 아깝죠.
거기에서 지프에서.
예, 지프에서. 그러니까 이제 뭐 시대는 한 100년 차이가 나는데 동네 어른들이죠, 다들.
이쪽이 좀 좋네, 그렇죠. 네.
터가 좋은 것 같아요.
네, 터가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맹자가 태어난 곳이 바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추현.
추현.
예, 네, 가면은 네. 이제 맹모림이라고. 네. 아 여기는 또 되게 특이하게 맹자 엄마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 자식 교육의 화신. 네. 그러다 보니까 맹자 어머니 무덤도 남아 있어요.
아직도요?
공자 어머니 무덤은 없거든요.
그러네요. 네.
근데 맹자 어머니 무덤이 있어요.
잘 보존돼 있나요?
예, 무덤이 있어요. 근데 물어봐서 가긴 해야 되는데 네. 현지 분들한테 물어보면은. 아시죠?
왠지 거기 가면은 맹자 어머니가 남긴 말도 있을 것 같아.
이사는 세 번이다.
그러니까.
파라꾼 만세.
거기는 뭐 공부치처럼 맹부치 이런 건 없나요? 요리 중에?
예, 거기까지는 아직 없어요. 없어요. 거기는 이제 그런 대접, 그러니까 왜냐하면 맹자의 사상은 불순해서 네. 황제들한테 대접을 못 받았거든요. 아.
그 당시는 불순하다 여겨졌겠죠.
에이. 그렇죠, 그렇죠.
아니 공자는 이제 공자가 살아생전보다는 죽어서 나중에 이렇게 좀 약간 추대받았잖아요. 그렇죠. 맹자는 그때 시대상으로 그때 좀 약간 뭐 리스펙, 존경받는 어떤 그런 인물이었나요? 맹자도 아니면은 뭐...
맹자도 그렇게 막 인정받진 않았어요.
아, 그래요?
그냥 이제 공자의 제자들, 그러니까 이제 대리에서 뭐 순자나 맹자 네. 같은 이제 직계 제자들이 등장하잖아요.
네.
근데 이분들은 한 나라가 생기기 전까지는 대부분 그냥 이제 사상가로서 대접을 받았지. 그렇게 막 국가적인 시책으로 뜨거나 이러진 않았거든요.
명사 특 깡 명사 이렇게
그렇죠, 좋은 스승 정도죠.
맞아요. 예, 예. 예. 어때요 이제 그 우리 판타지는 어릴 때 맹자처럼 이사를 좀 많이 다녔나요?
저희는 가난해서.
맞아요. 나도 가난해서 이사 많이 다녔던 거 같아요.
근데 가난해서 갔는데 지금 생각하면 파라꾼입니다.
아 진짜? 네. 어디 강남 쪽에서 계속 이사 다녔어요?
저는 송파.
아 그랬어요.
네. 머물렀어야 되는데 또 어디로 이사 갔어.
그러니까요.
예.
희순 씨는 어디 뭐?
저는 이사는 많이 안 다녔는데요.
부자였네요.
아니 집에 네. 햇빛이 안 들었어요.
아 북향.
아니요 지하.
아
네네.
또 개그 하신다.
슬프다. 지하.
슬프다.
단칸방에서.
저는 진짜 네. 이사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아빠 왜요? 때문에. 저도 가난해서.
아버지가 군인이세요?
아니 아빠가 항상 그 사업 때문에 얘기를 하자면 너무 길죠. 맞습니다. 다시 우리 여행으로 돌아갈까요?
그럴까요?
그렇다면 이 작가님이 생각하는 이 취후의 매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냥 한국으로 치면 안동 정도?
안동 정도.
예예, 그냥 이게 거기도 막 서원도 많이 있고 네. 오래된 마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주변에 숲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공자의 고향인 지프 같은 경우도 그거보다는 조금 도외의 느낌이 나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그런 느낌이긴 해요. 그러니까 중국이 특히 대륙에 있는 도시들은 좀 대도시 위주로 여행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칭다오도 뭐 바다가 있긴 하지만 대도시거든요, 기본적으로. 중국에서 좀 작은 마을 단위의 여행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좀 중국 내륙 지방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주요 지역에서 작은 마을의 느낌이 나는 좀 드문 지역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좀 이제 사람들의 어떤 게 좀 조금 소박한 사람들을 만나고 싶을 때 여기를
의외로
떠나라.
상당히 소박한
의외로 여기는. 소박한 사람들을 네. 만나고 싶을 때 한번 떠나봐라.
예, 네, 그렇죠. 그리고 뭐 요리도 맛있고 네. 사실 이게 작은 마을에서 요리 맛있기 쉽지 않은데 요리가 맛있다는 것도 되게 크죠.
이 설명 듣고 보니까 뭐 책 한 권 들고 떠날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요. 그냥 그렇죠.
그것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네. 공림 같은 경우는 공자 가문의 무덤인데 네. 우리는 무덤을 되게 막 벌초도 열심히 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네.
공자 무덤 가서 가장 문화적 충격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벌초가 전혀 안 돼 있고요. 무덤 위에 나무가 자라요.
어머나.
근데 그게 중국에서는 그거 신경을 네. 안 쓴대요.
안 쓴다고.
저도 물어봤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무덤 못 찾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리고 공림 자체가 무덤이 많은 거대한 공동묘지죠. 가족묘지니까. 근데 되게 띄엄띄엄 무덤들이 있고요.
네.
그냥 거대한 숲이에요. 그러니까 휴양림 온 것 같은 느낌이고
네.
그 뭐 이제 인공적으로 만든 강 같은 게 있거든요. 달이 있고 그 주변에 꽃도 되게 만발해 있고 약간 힐링하는 느낌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으시시한 무덤은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가까이 자연이 있는 거죠.
네. 뭔가 생각의 정리가 필요하고 이럴 때
벤치에 앉아서 네. 책 하나 보기 되게 좋죠.
혼자 떠날 수 있는
중국이 정말 이색적인 그런 도시였어요. 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네. 지프였습니다.
네, 혼자 가야겠다. 그렇죠.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아, 혼자가 맛있는 요리를 못 먹잖아요, 근데.
아, 그러네요.
주문을 못 하니까.
좀 많이 먹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팀을 짜야죠, 이제.
팀을 짜서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단톡방, 떠나도
단톡방에서.
네, 괜찮을 네. 것 같아요. 예. 네. 네. 아, 이렇게 해서 우리 또 오늘 처음 저는 들어봤거든요. 사실 굉장히 좋은 곳이었어요. 취프, 그렇죠?
네.
취프와 함께 해봤고요. 오늘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렇죠? 작가님 너무 수고하셨고요. 우리 또 다음 주에는 또 더 괜찮은, 그렇죠? 기대만 될까요?
부담을 주는 거 노력을 해보지요.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하오 차이나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합리적 커피 생활 제한 1kg 커피에서 드립백 8종 선물 세트,
아로마 전문 쇼핑몰 말글담에서 아로마 선물 세트,
애플트리 김약산에서 눈 영양제,
비타민하우스에서 맛있는 추억을 종합 비타민,
원료유기 건강한 다향오리에서 오리 스테이크,
EBS랑에서 중국어 수강권,
더 맛있게 더 즐겁게 맛있는 중국어학원에서 어린이 중국어 교재,
큐어실드에서 머릿결의 부드러움을 선사하는 헤어실드 헤어팩,
가장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 쏜더 매거진에서 잡지,
유기농 착한 성분 이노랩에서 알로에 스킨 수딩 겔을 드립니다.
공연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열리는 전시회죠. 알베르토 자코메티전 공연 티켓 준비했으니까요. 선물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홈페이지 공연 신청방에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끝곡으로는요, 러블리즈가 부르는 종소리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니오 채널 DJ 박희순
이승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지하요.